그러면 이번에는 한국의 북한 전문가로부터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의 의미와 앞으로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합의문에는 북한의 유감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는데요.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유감 표명은 결국 북한의 사과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함질의 사건이나 그다음에 북한의 그 포사격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사실상 이제 그 한국군의 두 명이 부상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상을 당한 군인들에 대해서 북한이 그런 행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사과를 하는 형식을 띄었다. 다만 이제 직접적으로 사과란 표현이나 그다음에 그 북한의 그 행위의 주체 표현을 넣지 않은 것은 북한이 만약에 그것을 넣는 것을 남측이 계속 요구했다면 이번 회담은 그 중간에 깨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번 상황에서 상당히 남북이 좀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그런 차원에서 그 유감이라고 하는 수위로 그 결론을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합의문에는 도발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가 특별히 명시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네. 혹시 좀 미진하다 뭐 이런 것이 아닌가요?
그 재발 방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재발 방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위의 주체가 명백할 때 재발 방지를 넣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 그 우리가 그 재발 방지를 계속 요구하는 것은 결국 북한의 시인을 받아낸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동안의 남북관계 사례를 보면 북한이 그 군사적인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사과나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한 전례가 한두 번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북한으로서는 지금의 상황에서 그 추상적인 사과 수준을 북한은 보여준다, 이런 차원의 접근이었고, 우리는 최대한의 사과를 받아낸다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그 갈등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나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최소화시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런 그 재발 방지랄지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차후에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그 북한에게 요구해야 되는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국 측은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고 합의한 부분과 관련해서요. 이 비정상적 네네. 사태가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것은 이제 이번에 목함질의 사건이나 또 그 북한의 포사격이랄지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은 정전체제가 완벽하게 유지되면서 비무장지대에서의 군사적인 충돌이랄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군사 충돌이랄지 이런 것들이 없는, 북한의 군사적 행위가 없는 이런 상태에서는 확성기 방송을 안 한다는 것이고, 그러나 역으로 비정상적 사태를 북한 유발시키거나 이런 경우에는 확성기 방송을 한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은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키는 그런 성과를 거뒀다고 봐야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확성기 방송을 안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 조건에서 남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많은 그 전문가들이 앞으로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 같은 것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 이런 네네. 경우도 그러면 비정상적 사태로 간주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요. 이 비정상적 사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될 부분은 그 문구를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휴전선 중심의 그 내부에서 그런 북한의 군사적인 비정상적 사태를 유발시키는 이런 경우에 확성기 방송을 한다, 우선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이제 좀 더 상황들이 그 핵실험이랄지 이런 과정들에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 그 확성기 방송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다른 합의 내용을 보면 이산가족 상봉 추진이나 당국 회담 개최 그리고 민간 교류 활성화 등이 있는데 그동안에 네. 한국 측이 제안했던 사안들이 많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남측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민간 교류와 관련된 부분에서 북측이 이제 소극적이었다 그동안 봐야 되는데
네.
우리 측의 요구가 많이 반영됐다 그래서 민간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그런데 이제 민간 교류의 범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면 그 민간 교류가 경제 협력을 포함한 그러니까 그 민간 교류가 예를 들어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랄지 또는 네. 그 전반적인 남북 경제 교류 협력의 활성화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앞으로 남관계를 풀어가면서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또 확장시켜내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추진, 이것이 과연 네. 성사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성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우리가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번 합의문 다섯 번째 글씨 들어갔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보면은 추석 상봉에 대한 그 기대치 또 남북 구성원들의 기대치 이런 것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또 북한도 이번 사안들 여섯 가지 합의문들을 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선 바로 목전에 있는 것이 지금 이산가족 상봉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다른 부분들도 상당히 또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도 좀 더 그 성의껏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 합의가 앞으로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멀리 봐서는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도 예견해 볼 수 있는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합의문의 첫 번째 항을 보면 당국 간 회담을 다채롭게 펼치자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서울과 평양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최대치는 정상회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물론 최소치는 이제 실무회담이랄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남북관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풀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합의가 이번에 그 이번 여섯 개 합의문의 중요한 정신이다 이렇게 본다면 좀 더 그 남북관계의 그 회담의 다양한 경로들을 찾아야 된다. 그 중에서도 정상회담을 통해서 올해 안에 정상회담이 열려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네.
그것을 통해서 현재의 남북관계에 막힌 부분들을 좀 일괄 타결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의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로부터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의 의미와 앞으로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